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있어 왔어요.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던 고대나 첨단 과학 문명을 누리는 현대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등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만은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는 말도 있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세계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상황, 그리고 핍박받는 어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폭넓게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좀 큰 종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 이제 뭐 기독 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종교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아주 당연히 있는 것,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도 여기긴 하죠.
맞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맞아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종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적인 것에 사람과 혼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종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존재가 불확실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와 같은 큰 종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신 같은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뭐 무당들, 뭐 신내림을 받는 무당 같은 것들이 있죠. 어쨌든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던지 간에 또 없던지 간에 또 정기적으로 숭배 행위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일에 종교성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을 믿는 신념, 철학, 더 나아가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모두가 종교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들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크든 작든 간에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특히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 해결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걸까요?
마음의 불안이나 뭐 좌절하는 상황이나 공포 같은 것들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예방하려 하기도 하고
네.
뭔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또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경우 그 종교의 그 대상,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인간은 평생 신을 달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불교 같은 종교가 대표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인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덕적인 원리들을 부여하게 하고 또 만족시키게 합니다.
네. 또 그것이 한 사회 집단이나 국가를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불교나 또는 유교 사상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 행위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종교성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가 충분히 하나의 권력과 계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북조선을 보기만 해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세상의 학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자들의 설명에도 이 종교의 근본적인 시작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요. 아, 자, 그러면 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네, 성경에는 태초의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 근원부터 철저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그들이 죄를 짓자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의 무 잎을 엮어서 또 옷을 만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소되었나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문제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냥 옷을 지어 입고 그냥 숨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들이 했어야만 하는 제대로 된 어떤 행위였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하나자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그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헛된 노력으로 옷을 만들고 또 헛된 노력으로 숨었던 것이네요.
그리고 책임을 또 서로에게 밀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런 인간의 헛된 노력은 그 후손들 대대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신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스스로 말이죠.
아, 그것이 종교군요.
맞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어요.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교통이 단절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지만 형상은 남아있던 거예요. 이 부패에서 본래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능과 그 종교성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서 발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게 된 거예요.
죄가 인간을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네요.
그렇죠.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길에 오류가 생기게 되고 다른 길,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와 질서를 이 죄가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뭇잎과 숨을 곳을 찾았듯이 말이죠.
결국 이런 모습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인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탄의 영향 아래 놓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고 생명 대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점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노쇠해지는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죽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 삶의 질을 높여보려고 하는 것, 그런 수단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 죄인들은요, 나름대로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두 분 잘 아시겠나요?
네,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은 인간 자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외부 세력인 사탄의 역사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교의 영향력들이 현저히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과학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들은 사실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더 비참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표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면 더 과거보다 또 고대 사회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삶의 형태가 단순했던 고대 사회에 비해서 현대는요, 생활 양식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종교의 형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 고도로 발전하는 이 과학의 수많은 기술들과 다양성들이 어쩌면 그것 자체가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현재 어떻게 변해오고 다양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전을 갖고 있느냐, 경전이 없느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체계적인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요. 그것마저도 없는 혼미한 종교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전이 있는 종교들을 뭐 다 똑같이 뭐 똑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처럼 높은 수준의 경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결국 막연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 뭐 막연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막연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어쩌면은 그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어요.
맞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의 주장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연관성도 없는 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숭배자에 대한 헌신으로 열심히 종교행위에 몰입하여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나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성경에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그것을 맞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허무한 종교들의 인생을 또한 일생을 헌신하며 종살이를 합니다.
이런 종교들은 대부분 금과 은 그리고 또 나무와 돌과 같은 것들로 형상화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긴 것 같아요.
네, 또 인간인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한 것들도 종교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종교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종교라는 범주에 하나님을 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교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교제했던 것,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본다면 말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오류가 생기고 또 눈이 가려져 버려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나약한 인간이 초월한 무언가를 찾는 본성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의 종이 되어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은요, 진리 또 참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고행과 수련을 합니다. 누구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성경 인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가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때로 그때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군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사람들에게서 종교가 시작됐구나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를 늘 찾고 있구나. 혼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남조선도 바닷가 같은 데 보면 배 타는 어부들이 그게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내곤 하거든요. 태풍을 안 만나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어떤 바다의 신이나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 용왕님 같은 미지의 존재의 에 대해서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조선에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어떤 풍요를 비는 것과 같은 행위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를 늘 갈구하는, 갈망하는 인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신을 달래서, 아까 표현에 신을 달랜다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 그 신은 편협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뭐 카카오 하나 사주면서 마음 풀어요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이 신을 대하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카카오 하나 사드리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한 거 있으면 푸세요 이렇게 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더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어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아, 하나님이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런 신념을 믿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모두가 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감사한 건 저도 그렇고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짜 신을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는 오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교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살면서 나약해지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언가를 부여잡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이렇게 막 부여잡고 거기에 의지하면 그게 종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종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제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종교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교 내가 어떤 다른 상대에게 물어볼 때 종교를 갖고 있냐가 아니고 신앙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협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돌, 나무와 같은 것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어르고 달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북조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았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프란체스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어떨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콘이라고 합니다.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제 가족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 또한 크게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통이 저에게도 큰 고통임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기에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북조선 말로는 허언증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조선 말로 공상 허언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미국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공상 허언증이라고 하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리플리 병이라고도 불리지만 실제 정신병의 명칭은 아닙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임을 인지하면서 그것이 탈로 날까 두려워하지만 리플리 증후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확실히 믿는 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현실에 만족 못하고 큰 열등감을 느끼는 심리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만족스럽고 열등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내뱉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회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까지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학력을 위조해서 실제로 교수까지 된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당당해서 정말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동안 명문대를 돌아다니며 신입생 행세를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명문대생 행세를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좋아 멈출 수 없었다던데요.
네. 주로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비틀려져서 나타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자신이 실제가 아니면서 실제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세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허언증 환자는 한 사회에서 잠시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의 존재들은 큰 능력까지 보여주며 전 세계를 미혹합니다.
성경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는 사탄이지요.
맞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1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전쟁하려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은 바다에 있었고 전쟁을 수행할 두 악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용의 하수인인데 그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용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상징한다고 배웠는데요. 이들이 어떤 실제들인 척 행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이 불러낸 두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이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용의 모습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바다의 짐승은 정말 용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열 면류관을 쓰고 있어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은 이 바다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고 보니 용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바다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와 보좌를 주고 있네요. 용은 하나님 행세하는 거짓 허언증 환자 같습니다.
용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제한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임에도 용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영에게 능력과 보좌,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다니엘의 꿈을 기록한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의 짐승도 이 짐승처럼 바다에서 나왔고 사자곰 표범처럼 생겼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즉 42달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어떤 일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갓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니엘에서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제국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국과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짐승 같은 짓을 했지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모두 종합해놓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나 정치, 세력,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상징하는데 특히 교회를 최초로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바다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한 존재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바다 짐승은 용의 형상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바다 짐승도 열 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은 것처럼 바다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았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바다 짐승도 성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도 경배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섯째, 예수님의 짐승과 싸우듯이 바다 짐승은 성도들과 싸우고 일곱째로 예수님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다 짐승은 말하자면 유사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묘하게 예수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13장 6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천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군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처럼 부르는 것이 가슴 뭉클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위력은 만만찮아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이기고 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당장은 사단의 세력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하늘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책에 창세 이후로 영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린 양의 승리와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공의로운 통치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처럼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북조선 성도님들과 고난과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저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말은 용처럼 하고 있네요. 결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영의 하수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 8장의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염소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에게 망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두 뿔을 가지고 있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떤 존재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용이 하나님을, 바다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했다면 땅의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 존재로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영과 짐승과 나란히 연급되어 있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네요.
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 거듭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네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과 유사한 사역을 하여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군요.
네. 그러면 땅의 짐승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인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첫째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이나 왕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숭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박해받는 나라의 교회들도 언제 박해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북조선을 포함한 기독교 박해국들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 황제 숭배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황제가 죽고 나면 다음 황제가 원로원의 결의에 의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초대 황제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까지 약 60명의 황제 가운데 36명이 신격화되었고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27명이 신격화되었습니다.
한낱 인간일 뿐인 황제들을 많이 더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네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모방한 거짓 통치자에 불과한 사람들인데요.
맞습니다. 자, 둘째, 살아있는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며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2대 황제 칼리쿨라, 5대 황제 네로,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러했습니다. 셋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속주들이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 신상 앞에서 황제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앞서 나눈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서머나 지역도 황제 숭배를 공식화했는데 그 지역의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었지요.
그렇습니다. 로마는 아무 도시에나 황제 신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는 일은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 나누었듯이 소아시아에서는 인구 10만 명의 중형도시인 서머나가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간주되어 재산을 빼앗기고 장사를 못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박해의 참상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믿음이 금보다도 목숨보다 더 귀했기에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지요.
맞습니다. 거짓 선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짐승의 사람들도 표시를 받았네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모방입니다.
사탄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하는 것밖에 못하는 스스로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난과 한난 속에 살았던 서머나 교인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시대의 체제에 따르지 않으면 환난과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인 666이 등장하는데요. 자매님들은 666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66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든 단어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폼페이에서 발굴된 어느 벽에는 이런 낙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렇군요. 666에 대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666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시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짐승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합산하면 666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일까요? 네로 황제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했군요.
맞습니다. 네로는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한 황제인데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네로는 교회를 박해한 짐승의 표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666 역시 표본이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네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사용해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등장할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짐승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은 교통을 겪었었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회유와 빈정거림과 밀고로 늘 힘든 삶이었습니다. 셋째, 지진으로 항상 불안한 삶이었죠.
이 모든 삶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아주 작은 능력만 있는 교회였지요. 하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작지만 영적 거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기뻐하셨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치존 성도님들, 예수님만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치존 성도님들, 용의 모습으로 나온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불러들여 자신의 권세와 보좌 능력을 수요하며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보좌 능력을 수여하듯이 흉내냅니다.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한 존재로서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이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용의 사수를 받아 권세를 발휘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이길 것이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의 사역 때문에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와 하늘의 거주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바다 짐승의 박해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용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며 세상을 미혹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돛불 가진 숫양을 배경으로 하며 세상을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인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바다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바꾼 표인 666을 받게 해 표가 없는 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궁핍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로마 황제들의 치하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 크게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승리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탄이 용의 모습으로 등장해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명하듯 바다 짐승을 임명해 권세와 능력, 보좌를 주었음을 알려주며 그들의 권세가 참된 권세가 아니라 실상 거짓 권세에 불과함을 가르치십시오. 바다 짐승은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권세를 행사해 하늘에 사는 자들인 교회를 박해하며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 사람들을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한 거짓 선지자임을 알려주며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 크게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